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9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먼 대사는 직접 낭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면서 추가 핵실험이 있을 시 추가적 중대적 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결의에 따라 이사국들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 마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베시오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모든 이사국들이 북한을 비난했으며 많은 이사국들이 추가적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안보리를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새로운 조치가 담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준 한국대사 역시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강력했다고 해도 여전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270호의 경우 채택까지 두 달이 걸렸지만 이번엔 그만큼 안 걸리길 바란다며 추가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도 이날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57일 만인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군은 최전방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미국의 폭격기와 핵 잠수함을 전개하는 등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9일 국회의에 보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평가 및 대책 자료를 통해 북한 심리전을 활용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전파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광판 설치 등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이루고 대북 확성기 추가 운영과 방송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한연합 감시 방위태세 강화와 대북 무력 시위 등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와 B-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적시에 전개하고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북한 주요 지휘부와 주요 시설 대상 타격훈련 등 동맹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여야 국회 대책위원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이전인 14일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를 내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한 방침을 굳히고 개인 자산 동결 확대와 송금 규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의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 10만엔 이하의 송금을 인정하는 현행 규칙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 거론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5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양국이 공동으로 시리아 내 테러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서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하죠. 이름에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것 같은 고민을 합니다.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요. 지난주에는요, 미국 하와이에서 새로 발견된 이 물고기 한 마리가 매우 특별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좀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요, 미국 하와이의 학자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각지를 다니고 있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새로 발견한 물고기에 붙여줬습니다. 물고기의 모양새가 파란 지느러미에 빨간 점이 있어서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한 이 로고 상징과 닮았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고기에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붙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랍니다. 네, 길가의 야생화도 이름이 다 있는데요.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의 이름을 정하면서도 학자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마음을 담았나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1969년에 나왔던 미국 서부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의 주제곡으로 나왔던 노래인데요. 1960년대 말부터 활동하고 있는 미국 남성 가수 BJ 토마스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네요. 골랐습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어보시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and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olin Kaepernick. Colin Kaepernick은 미국의 흑인 남성이고 운동선수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미국식 축구, 풋볼의 전문 선수인데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대표하는 포티나너스라는 이름의 팀에 소속돼 있는데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풋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국가가 연주됐었는데요. 미국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와 국가에 대한 예의를 갖췄는데요. 이 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니, 저 선수는 왜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국민 의례도 모르나? 이런 궁금증을 낳고요.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냥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던 게 아니라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미국 내 흑백 갈등과 관련한 본인의 의사표시였습니다. 흑인과 유색 인종을 억압하는 나라의 국기를 향해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려고 일어서지 않을 것, 또 흑인 인권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 프로스포츠계는 물론이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논란을 잠재운 것은 바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제복을 입은 군인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국가가 연주되고 성주기가 펄럭이는 국민 의례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의 깊은 우려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면서 캐퍼닉의 진정성은 물론 캐퍼닉이 이 공론의 장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진실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주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방관하기보다는 논쟁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You lose. You lose. 당신은 졌어. 이 말은 15년 전 9.11 테러 당시 부모를 잃은 유자녀들이 15년이 지나서 잘 성장한 모습으로 선언한 얘기입니다. 9.11 테러는 지난 2001년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 사건인데요. 구조 요원 등 3천여 명이 죽었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역사상 인명 재산 피해를 가장 많이 낸 대형 참사입니다. 매년 미국인들은 이날이 되면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요. 이번 주 9.11 참사 15주기를 맞아서 미국의 CNN 방송이 10명의 희생자 자녀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명의 청년들 가운데는 15년 전 당시 테러가 났을 때 희생된 미국인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소년도 있었고요. 그 소년의 형도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소방관의 아들과 딸, 건물에서 일하던 미국인의 딸과 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0대에서 20대 청년이 됐습니다. 이들 모두 당시 테러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모두 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너무 그립지만 가족 간의 사랑으로 또 주변의 애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 건물 105층에서 근무 중이던 32살의 나이로 두 살 난 아들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케빈 헤나포드의 아들 패트릭 헤나포드 씨는 우리는 당시 사고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쌓았고 지금은 더 강해졌으며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자신들의 모습은 테러 분자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9살 제시카 워링 씨는 당시 49살이었던 아버지를 잃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알카에다나 ISIL 같은 테러 단체들은 자신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당시 테러로 부모를 잃은 18세 이하 어린이들은 모두 3,051명. 지금은 14살에서 30세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환하게 웃는 이 청년들,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분자들, 당신들은 졌어, You lose. 바로 이 청년들이 테러 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취재 일화 등등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일째 보도인데요.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시판마저도 철저히 체제를 옹호하는 글만 선별적으로 올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하원이 7일 북한의 위협과 핵 확산에 대응하고 영내 안정과 인권 수호를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3국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영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에도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간추린 한반도 주요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내용처럼 이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관련해서 심층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기사 내용하고 또 취재 뒷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재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기사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사 첫머리에 우리 민족끼리 동영상을 소개하셨는데,
네,
네, 뭐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일반 그 언론 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에서 네. 선진국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바로 이것인데 네. 북한의 최대 선전용 웹사이트에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 왜 이것을 기사의 첫 문장으로 고르셨는지.
네, 아무래도 북한한테 하고 싶던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라고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언론들에게 이제 극우 보수 언론들에게 충고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으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는데
네.
예, 우리 민족끼리도 좀 마찬가지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이걸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민족끼리 어떤 웹사이트인지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꼭 대남은 아니고요.
네.
그 영어를 비롯해서 중국어, 일본어, 그 전체적으로 북한을 선전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을 선전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 그리고 언론 등 한국 언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좀 꾸며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좀 강조하고 선전하는 그런 웹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취재하기 전에도 이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봤어요?
예, 이제 매일 들어가 봤는데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 올려지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던 중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일반 그 외부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네.
거기에도 글이 올라온다는 거를 좀 보게 돼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네.
그 우리도 글을 한번 올려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한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취재 방법이 참 궁금해요. 우리 민족끼리 관리자하고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직접 글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인터넷이라는 거는 고유 주소가 IP 주소라고 해서 그 주소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컴퓨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우선 네 개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하고 그 북한 체제를 좀 비판하는 내용.
네.
그리고 하나는 전혀 정치적인 내용, 정치적인 색깔을 뺀 글을 또 올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오타라고 하죠. 글을 한번 좀 틀리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글이 수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글을 한번 올려봤는데
네.
그게 유일한 취재 방식이었습니다.
네. 네. 직접 투고자가 돼요. 독자 투고란에 투고자가 돼서
네.
어떤 식으로 걸러지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우선은 흥미로웠던 점은 글이 바로 안 올라갔고요. 한 뭐 24시간에서 조금 더 걸린 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자가 글을 아마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이 게시판에 올라갔는데 우선 북한 체제를 비판한 글은 당연히 안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가을도 되고 해서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 글도 게재가 안 됐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그러니까 북한 그 외세의 그 압력을 이겨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제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그 글은 아무런 수정 없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타를 냈던 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김청은이라고 약간 실수인 것처럼 올려봤는데요. 그 글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김청은이 김정은으로 수정이 됐고 그리고 김정은 이름 앞에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아, 네, 다양한 기준으로 네 가지 게시물을 직접 올리셨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P가 주소가 똑같고
네.
같은 사람이 네 가지의 다른 각도의 글을 올렸네 하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도 네. 고려하셨어요 혹시?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IP 주소를 조금 네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 아는 지인의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또 컴퓨터가 뭐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역으로 본다면 꼭 이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지역에서만 글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민족끼리는 누가 들어갈까요? 게시물을 보니까 조회수가 한 500회 이상인 것도 많던데
네.
누가 들어가나요?
거기 글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예, 게시물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혹은 그쪽에 거주하는 이제 북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외 노동자나 그런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일부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시물에 밑에 또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좀 관리자가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저도 댓글을 달아봤는데 댓글 자체가 아예 그 올라가지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시물은 아무래도 좀 관리자가 직접 그 쓰는 게 아닐까라는, 왜냐 일반인들이 올릴 수 없는 예 댓글은 게시물은 쓸 수 있지만 댓글은 이게 쓸 수 없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올렸던가요?
예, 그렇게 돼서 근데 아직 뭐 이 부분은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사에 넣지 못했는데요.
네.
우선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올려봤더니 댓글이 안 올라가더라.
댓글은 안 올라가더라.
아, 참여하신 네. 다른 분들도 그랬습니다. 댓글을 올려봤나요?
네.
아.
댓글은 아예 에러 메시지가 떠서 아예 올라가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에러라면 이제 오류가.
오류가.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탈북자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박지연 씨 탈북자이면서 북한 인권운동가잖아요.
네.
북한 인권운동가를 인터뷰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발언의 자유가 제한됐던 세상에 살았던 그러니까 탈북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인권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인터넷을 접하면서 인터넷에 그 게시판에 그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네.
뭐 웬만해선 어떤 곳에도 통제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 충격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어서 그 박지현 간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탈북자분들이 이제 서방에 나와서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느끼게 되는 충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또 질문을 받고 인권 탄압으로까지 이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북한 인권위원회 그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인데요. 이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네.
저희는 처음에 영어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말로 해도 되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 청취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이제 보장돼 있는 나라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종의 한 예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그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인권 문제다. 특히 유엔 기본 헌장이 그 제시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혹시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남 체제 선전 사이트다.
네.
라고 일반인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한국 시민, 한국 국민이죠. 이분들은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여기에 뭐 찬양글에 동조를 하거나 이쪽 글을 뭐 그 게시물을 날라서 퍼온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거는 워낙 체제로 꾸민 체제 선전이나 한국에 대한 비판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일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는 뭐 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에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했는데
네.
당일 풍경은 어땠나요?
네,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전체적으로 그 신문 기사나 그 언론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당연히 핵실험을 소개한 내용은 있었지만
네.
게시판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시판은 관리자의 그 24시간이라는 그 허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9일 당일에는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에는 정치색이 아주 드러나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요. 음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책 선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담겨 있던데 아무래도 체제 선전을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뭐 북한의 체제 선전 참 익숙한 소리인데요. 스스로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는 뭐 그야말로 선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좀 모순적인 사이트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예, 함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라 팔로마, 홀리오 이글리시아스의 노래 골라봤는데요. 홀리오 이글리시아스는 이 남미 나라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19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 낭만적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라 팔로마라는 노래는 뭐 지어진 지 한 1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노래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편곡됐는데요. 비둘기라는 제목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들어보시죠. Julio Iglesias, La Paloma.
Una canción me recuerda aquel ayer Cuando se marchó en silencio un atardecer Se fue con su canto triste a otro lugar Dejó como compañera mi soledad Una paloma blanca me canta al alba Viejas melancolías, cosas del alma Llegan con el silencio de la mañana Y cuando salgo a verla, vuela a su casa ¿Dónde va que mi voz? Ya no quiere escuchar ¿Dónde va que mi vida se apaga Si junto a mí no está Si quisiera volver Yo la iría a esperar Cada día, cada madrugada Para quererla Se fue con su canto triste a otro lugar Dejó como compañera mi soledad Una paloma blanca me canta al alba Viejas melancolías, cosas del alma Llegan con el silencio de la mañana Y cuando salgo a verla, vuela a su casa ¿Dónde va que mi voz? Ya no quiere escuchar ¿Dónde va que mi vida se apaga? Si junto a mí no está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비둘기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내 한인 여성 인권 변호사가 국제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로부터 올해 젊은 지도자로 선정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영 리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매년 수여하는 상의 이름입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195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록펠러 3세가 설립한 국제학술연구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연극, 영화 제작, 출판, 언론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6 영 리더라는 상은 지속적이고 두드러진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살 이하 남녀에게 주어집니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2016년 젊은 지도자상은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캄보디아, 미국 등 24개 나라 국적을 가진 32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수상자들의 사진 등을 포함한 수상자들의 활동과 함께 상을 수여하는 이유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력,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기회 창출, 질 좋은 교육을 위한 혁신,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데 수상자들 모두 공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32명의 수상자 가운데 밝은 갈색 머리에 활짝 웃고 있는 한인 여성, 캐나다 국적의 33살 여성 실비아 김 씨는 지속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인정받아 명단에 올랐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비아 김 씨는 선아경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요. 현재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아시아계 법률 권익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 지역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비아 김 변호사는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난 2006년 캐나다 내 북한 인권단체 한보이스 공동 설립자로 참여한 것이 북한 인권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아주 늦게 북한의 그런 인권 situation 아주 늦게 좀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 알아본 다음에 바로 단체를 하나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느낌이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데 먼저는 알려줘야 되겠다고 그런.
As a Korean, as a Canadian, as a human being, for having largely ignored.
지난 2006년 한보이스 설립 당시 김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데요. 한보이스는 젊은 한인들이 주축이 된 북한 인권단체로 북미주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단체 설립을 계기로 대학에서 인권법을 공부하게 됐고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도 지난 2013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인권법 공부를 하는 등 인권운동가로서 자질과 깊이를 더하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권에 대해 알아갈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욱 그늘에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다시 무관심했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진짜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는 이거 북한 인권 일을 너무 모르고요. 또 모르는 거를 둘째 주고요. 이렇게 북한이 자꾸 미소하고 뭐 뉴클리어 그런 이슈 때문에 인권 일이 많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실비아 김 변호사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 대륙을 건너 중국 내 무국적 탈북자 자녀들의 인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국 내 유럽 북한인권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단체와 공동으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 북한 난민의 무국적 자녀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언론에 관심을 받았고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M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s the lack of nationality under the operations of state.
이 보고서에는 중국 내 불법 체류 탈북 여성 자녀가 낳은 무국적 자녀의 수를 3만여 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는 중국인과 결혼했더라도 불법 신분인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신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도운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자신의 아들이 중국 내 무국적 자녀라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 하나만 봤을 때도 9살이 처음으로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갔어요. 영국에 와서. 근데 아직 한 번도 자기 이름 세 글자조차 못 가진 애들이 더 많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 문제가 이제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진짜 그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40대 탈북 여성인 박지현 간사는 지난 1998년 탈북하면서 인신매매를 당했는데요.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박 간사는 이름도 신분도 없이 살던 아들이 태어나 처음 웃는 모습을 영국에 도착해서야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실비아 김 변호사의 이런 연구는 이례적인 활동이라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국 내 불법 탈북자 자녀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이 보고서를 계기로 만들어지길 희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하고 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없다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책 부재를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내 무국적 어린이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활동이 정책을 만들어낼 근거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애들 위에는 사람들이 더 모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정은하고 상관도 없고요. 뭐 그 애들 situation은 더 이렇게 practical한 것 같아요. You know,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 government한테 lobbying 하면은 그 citizenship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무국적 아이들의 이야기에 비교적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북한 인권을 알리는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내 민간단체들과 탈북자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타운의 초기 정착민들을 도와준 인디언은 포우하탄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낯선 이방인에게 음식을 나눠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다루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1622년 인디언 원주민들은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짓고 식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광활한 신대륙에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런던 회사의 배에 올랐던 제임스타운 정착민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624년까지 제임스타운은 확고한 영국 식민지로 구축됐습니다.
제임스타운이 영국의 확고한 식민지로 구축돼가는 동안 또 다른 영국 정착민들이 북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터를 잡았습니다. 버지니아 정착민들은 영국의 사업가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보낸 사람들이었지만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신대륙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한 영국인들. 미국의 선조로 불리는 이들이 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왕 헨리 8세는 1509년 왕위에 오르면서 형 아서 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요. 1533년 앤블린과 결혼함으로써 이혼을 금지하는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한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헨리 8세 왕과 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영국의 교회라는 성공회를 설립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또 영국 성공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1606년 스크루비라는 도시에서 분리를 선언하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125명은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향했고요. 그곳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 중에는 분리파 청교도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순례자라는 의미인 필그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 오늘날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선조들입니다. 35명의 필그림을 포함해서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 호는 영국을 떠나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버지니아에 닿지 못했습니다. 거센 바다와 폭풍으로 북쪽인 케이프 코드만에 일단 상륙했다가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인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요. 신대륙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관리 규정인 메이플라워 콤팩트라 불리는 통치 계획을 만들었고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플리머스 식민지 지역을 통치할 지사로 선출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로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영국에서 받은 고통과 박해의 시간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무지 땅을 개척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뽑은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함께 모두 힘을 합쳐 이 험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높은 꿈을 가슴에 품고 신세계를 찾아왔지만 개척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임스타운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리머스 정착민들도 도착한 뒤 첫 번째 맞는 겨울을 넘기는 동안 반 정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만났는데요. 그 인디언의 이름은 스퀀토였습니다. 스퀀토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살고 있던 포투세트족 출신으로 백인을 상대로 통역과 안내를 했던 인디언 원주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를 할 줄 아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탐험가들에게 끌려가서 9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뉴잉글랜드 지방을 탐험하러 떠나는 존 스미스 선장을 만났고 그분을 따라 고향이 있는 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유럽으로 팔려갔다가 극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스퀀토는 필그림과 인디언들 사이에 통역을 하며 양쪽의 생각들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만난 건 그야말로 큰 행운이었습니다. 필그림들은 스퀀토가 신이 자신들을 위해 보낸 사람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어제는 고기잡이 갔다가 온종일 허탕만 쳤는데 이 스퀀토에게 어디에 그물을 쳐야 하는지 물어보고 알려주는 대로 했더니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곳은 영국과는 흙도 나무도 바다 색깔까지도 모두 달라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어디다 그물을 쳐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스퀀토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퀀토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물입니다.
스퀀토는 필그림이 도착 인디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고기잡이나 심어야 할 곡식, 농작물을 기르는 법 등 필그림이 생존하고 기원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알려주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미국의 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물고기에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멋지고 근사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싶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0년 9월 10일 오늘.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7회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기도 했습니다.
In 1960, 28-year-old Abebe Bikila amazed the world when unknown and unheralded, he won the Olympic marathon.
아베베 선수는 이날 당시 마의 벽으로 통하던 2시간 20분대를 2시간 15분 16초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보다도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베베 선수에게는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날 아베베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더욱 특별했습니다. 25년 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이탈리아의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오늘 에티오피아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베베 선수의 우승은 조국 에티오피아뿐 아니라 당시 식민지에서 벗어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951년 9월 10일 오늘. 일본 영화의 천왕으로 불리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이 제12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세계 영화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영화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쇼몽은 한 무사의 죽음을 놓고 아내와 무당, 나무꾼, 도적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펼치는 가운데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또한 영화 라쇼몽은 이후 1982년 베니스 영화제 역대 대상 가운데 최고 작품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